요한계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 외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려했던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그의 아들 르우보암이 왕위를 받기 위해 세겜으로 갔습니다. 르우보암이 세겜으로 간 것은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원래 통일왕국의 중심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보암이 왕위를 받기 위해 세겜을 향해 갔습니다. 세겜은 북쪽 열 지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르우보암이 왕위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세겜으로 간 것은 그만큼 솔로몬을 이어서 르우보암이 왕위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 권위가 그만큼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심이 이미 다윗 왕조로부터 많이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발미에 무리한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민심이 많이 떠나버렸습니다.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처음 출발은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영광, 백성들의 안위는 온데간데없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기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빌미를 들어 오히려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결국 북쪽 열 지파로 하여금 다윗 왕조의 지지를 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르우보암은 북쪽 열 지파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세겜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요셉과 여호수아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한 곳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런 신앙적인 이유보다는 그 북쪽의 지파들의 민심을 얻고자 하는 르우보암의 정치적인 속셈이었습니다. 그 신앙을 이용한 민심을 잡고자 하는 정치적인 이유가 더욱더 컸습니다. 이렇게 왕위에 등극한 후에 르우보암에게 어떤 사람을 필두로 한 무리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쪽 열 지파의 그 대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쪽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르우보암이었다면은 북쪽 열 지파의 대표가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르우보암, 여로보암 좀 많이 헷갈리시죠? 이렇게 외우시면은 좀 더 편하실 겁니다. 르우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 르호보암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여로보암은 열지파의 대표입니다. 열지파의 대표 여로보암 그렇게 외우시면은 좀 더 편하실 겁니다. 이 열지파의 대표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의 아들 르우보암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르우보암이 정권을 이어받았는데 한 사람이 정권을 이어서 받았는데 야당의 대표가 회동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회동에서 야당의 대표가 강력한 요구를 하나 합니다. 여로보암이 르우보암에게 강력한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멍에와 세금 그리고 그 노역들을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너무 힘들게 멍에를 지고 있는데 그것을 좀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축복의 범위 안에서만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빌미로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많은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멍에를 졌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사용하던 그런 표현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오래전에 출애굽을 했고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부강해진 조국에 의한 그 노역, 그 멍에가 예전에 애굽 생활할 때보다 더욱더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자유입니다. 무거운 멍에가 아닙니다. 은혜에 반응하여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지 노예가 되어서 무거운 멍에를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자주 잊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노역을 하듯이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가해지는 노역이 더 율법적이고 더 중하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은혜로부터 출발된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그 위장된 철창에 가둬둔 그 짐을 지우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당시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미 출애굽을 했고 이미 안식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강해진 조국에 의한 그 노역, 그 멍에가 예전의 애굽 생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보다 더욱더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멍에를 줄여달라는 그 요구를 르우보암이 받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북쪽 열지파의 민심이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르우보암 때까지 계속해서 노동력을 착취한 그 결과 민심이 떠나 있었고 그들이 와서 이러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르우보암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하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에게 와서 우리 백성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멍에를 좀 줄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가 그들을 그냥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냥 돌려보내는 것과 같이 그냥 르우보암이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르우보암은 그들을 돌려보낸 후에 참모회의를 열어서 그 내정의 그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원로들인 노인들을 부릅니다. 그들은 원로들이었기 때문에 전혀 사심이 없었고 현실 정치에서 한 발자국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사심 없이 르우보암에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왕이시여,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백성들의 멍에를 줄여주십시오. 그들의 노동을 줄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습니까? 오실 진정한 왕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 중에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군림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우리를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철저히 그 뒤를 따라서 그 모습을 보이는 것, 그래서 오실 왕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노인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원칙에 기초해서 르우보암에게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르우보암은 원로들의 이 대답을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이젠 다른 사람들도 부릅니다. 누구냐면 바로 자신의 채측근들입니다. 자기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왔던 친구들을 부릅니다. 젊은 참모들을 불러서 자문을 구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들은 솔로몬과 함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부족함 없이 자라왔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현실 정치가가 되어서는 르우보암의 뒤에 줄을 서는 자들이었습니다. 르우보암에게 좋은 말은 해줄지 몰라도 꼭 필요한 말은 해주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르우보암의 나이를 41세, 41살이라고 볼 때 이들도 사실 함께 자라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을 소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어리고 어리석었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르우보암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멍에를 줄여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 요구를 절대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멍에를 절대 줄여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가혹하게 일을 시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백성들의 청원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더 강압적이고 조롱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이 세 가지 당부를 르호보암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힘의 지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왕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외설스러운 표현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보다 더 강하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거라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상기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셨지만 왕인 당신은 정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 솔로몬의 임기 말기에 채찍으로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채찍이 아니라 더 가혹한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갈이 마치 동물의 피를 빨아먹듯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으라는 것입니다. 젊은 참모들이 이렇게 강압적이고 조롱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반드시 힘의 지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주변 국가들을 볼 때 이것은 너무도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당연한 조언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는 전부 다 그런 나라들 뿐이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사업을 펼쳐서 더 많은 노역을 해서 더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모든 왕들의 역할이었지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주고 백성들의 노역을 줄여주는 것은 왕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왕은 없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이 이 두 원로들과 젊은 참모들이 와서 조언을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르호보암의 결정은 군사적인 왕이 되기로 합니다. 힘의 지배를 하기로 합니다. 백성들이 원하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무엇보다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실 것인데 그분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지는 못한 채 군사적인 왕이 되기로 합니다. 폭정의 왕이 되기로 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어떤 자입니까? 그는 정통성을 가지고 다윗 언약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씨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반열 위에 무상으로 은혜를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단 한 가지 그의 사명 장차 오실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보여주는 그 사명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 중에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군림하지 않으시고 섬김의 왕으로 오셨는데 철저히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르호보암의 역할이었고 사명이었는데 그것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는 섬김의 왕이 아닌 군사적인 왕, 정치적인 왕, 포갑의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여전히 변함없이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자신의 약속을 끝끝내 그 자손을 통해 이루실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러한 선택은 그 시대에 너무나도 큰 아픔을 낳고 맙니다. 통일왕국이 결국 두 개로 쪼개지는 나누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백성들이 무거운 멍에를 그대로 지고 살아가는 일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왕들도 그를 따라서 계속해서 연속해서 실패를 해서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아픔을 남기게 됩니다. 그 아픔의 실마리를 그가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르호보암은 그 정통성을 가지고 다윗과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다윗 언약, 그 다윗 왕조를 이어받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유산으로 주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조의 언약보다도 아니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언약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그러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두 영적인 유산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무상으로 은혜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으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 언약을 받았으면은 그 가치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애굽으로 피해 있던 여로보암이 이 여로보암이 나중에 굉장히 악한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애굽에 피해 있던 이 여로보암이 다윗의 언약을 잇는 그 정통성을 가지고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다윗의 언약을 잇는 르호보암에게 와서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십시오. 백성들을 섬겨주십시오. 말하는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약의 왕조인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폭정을 행했으면은 그가 와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르호보암이 그 정통성을 가지고선 다윗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을 행했으면은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악해지고 애굽에 떠나 있던 그 여로보암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교회가 섬김의 본을 보여서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며 외치고 있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실망이 커서 오히려 교회를 향해 정의를 외치고 섬김을 달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치 요나가 폭풍을 치고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배 밑에서 잠에 들고 있었는데 얼른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외치는 선장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하여 떵떵거리는 모습입니까? 힘을 키워 지배하는 모습입니까? 덩치를 키워 물량 공세를 하는 모습입니까? 더 냉정해지고 더 지독해지는 모습입니까?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주는 것, 으뜸이 되고자 하지 않고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참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는 모습이고 세상에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모습 아닙니까? 솔로몬과 르호보암은 군사적인 왕이 되고자 했을 때 그 이스라엘 역사가 내리막길로 치닫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러한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오는 대가는 가혹할 것입니다. 새로운 왕 예수님께서 그 긴 역사의 고리를 끊으시고 섬김과 사랑과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종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섬김의 길, 무거운 멍에 짓눌려 있는 자들의 짐을 덜어주는 일, 참 자유를 가져다 주는 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터전에서 우리가 다윗 언약 그 이상의 새 언약, 모든 언약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 새 언약을 무상으로 받은 자답게 세상이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데 그 모습, 그 섬김의 모습,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자들의 짐을 덜어주는 그 모습, 참 자유를 가져다주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이며 하루하루 각자의 터전에서 이 길을 걷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히려 교회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정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 세상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길, 작은 자에게 다가가는 그 길,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의 멍에를 줄여주는 그 길, 우리도 그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삶의 터전에서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생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